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서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하셔서 이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들이 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와 번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아니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지 않겠는가, 마땅히 이 하나님을 잘 쫓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풍요와 번영이 지니고 있는 감추어진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또 겸손하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탐욕과 탐닉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자리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 가운데에는 너희가 하지 않고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주셨던 부분을 세상이 책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일으켰던 사건 하나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모세의 답은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질문과 답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 할 때에 물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물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답이 나와야 문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꾸짖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내면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시험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것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대상의 진가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었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을 주었었는데 지금은 왜 안 주십니까? 지금 안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따지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왜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한 따짐을 받으실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기들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보여주신 초월적인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내용도 그렇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신 내용 쓴물을 달게 만들어 마시게 한 내용 이 모든 것들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고 너희의 나아갈 바를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가 전쟁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워서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모든 약속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불편함 그 하나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사에서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받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던 거민들이 멸절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절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하지 않고 채우지 않고 파지 않고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해서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땅한 감사의 고백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수없이 만나게 될 위협과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늘 반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 나쁜 일들, 실패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탓을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궁핍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자리나 혹은 고난을 겪는 자리이기보다는 모든 것이 풍부하여서 교만할 때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생각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자기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때에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들,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기도 하고 또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주시고 얼마나 잘 맞춰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깊은 이해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첫 번째 설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부딪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하고 지금 두 번째에서는 순전히 나쁜 것들만 주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내게 없었으면 하는 모든 불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예, 싫거든요. 예. 하나님 그냥 좋은 것만 줘서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욕심에 따른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세움을 받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어디에 세웠는지 간에 너희 입에서 나올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또 오늘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좀 더 겸손한 자리로, 시련이나 핍박이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자리로 이끌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야말로 가장 우리에게는 복되고 좋은 자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정해놓고 시간에 맞추어 나팔을 불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 법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분명한 법령을 거부합니다. 이를 안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텐데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왕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귀족이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좋은 대접을 받고 편하게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하는가? 사실 이 세 친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구원해 달라는 그 요청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도 여호와를 붙잡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져서 형들 살려주세요 소리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하십니다.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외쳤을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들으시라고 목청껏 높여 소리질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셉의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혹독한 고난을 겪는 비참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을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일을 붙들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여정 안에 침묵과 그리고 무응답같이 보이는 이 내용을 응답의 형태로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계셨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졌고 망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셨고 요셉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주어진다면 그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독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옛날에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경제도 성장하고 막 부흥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려움 없이 너무나도 부유하게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러한 자존감이 아주 극에 달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우상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부요와 번영과 풍요로움은 사실 그들에게 독이었습니다. 오히려 없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말씀은 반복하여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0쪽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부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편에서 보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서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옆으로 더 돌아 내려가서 애굽을 정복하고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까지 자신들의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침공을 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은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한 것이고 이미 이전에 주전 701년에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이 전쟁의 위험을 어떻게 넘어갔는가 하면 많은 전쟁 배상금을 주고 넘어갑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꼬리 내리고 머리 숙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혀두었던 금까지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배상금 받고 돌아갔죠.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 앞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나라를 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699년에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차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백성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는 분보다 이보다 크다. 저들이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백성들이 안심합니다.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본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제일 와닿는 말씀이 뭡니까? 물론 이것이겠죠.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시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에 또 시선이 갑니다. 8절에 있는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이들과 전쟁을 하면 100% 질 게 뻔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힘을 내는데 이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인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이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내용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안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 봤는데 그 성 안의 형편을 다 본 것 같이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정복해 왔는데 그 나라마다 그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느냐? 이 산헤립이 그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제국의 지휘관과 장군들과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습니다.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도저히 여기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자신을 끄집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앞에 나아가기 주저할 겁니다. 망할 것 같은데 뭐가 있어? 다 실패했는데 뭐가 있어? 이젠 죽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뭘 붙들라는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그러한 자리에 서서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다시금 자신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안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 자신을 이 안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단연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맹신도 아닙니다. 가장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자리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두텁게 성벽을 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사람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시는 그 날들을 믿음의 고백과 또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담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들은 암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쓰러졌고 망했고 실패했고 모욕을 받고 다 어지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임을 알아 그 자리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가게 하시는 그 길들을 감사한 고백을 가지고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